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시작하는 글. 보는 것과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셨다면 곧 그분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다스리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피해가 그분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손을 통해 온 것이라면 그분은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나의 견해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간인 우리는 유한하고 부패한 존재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고 우리의 유전자와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은 온통 우리의 성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것들만 쏟아낸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2부를 쓰는 것이나 이 책을 쓰는 것은 주제넘은 행위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주제넘은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와 자기의 길을 깨우쳐주기 위해 자기를 낮춰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바울의 말은 참되다. 또한 바울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앞서 2장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상상으로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들은 것을 모두에게 전하려고 한다.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점에서 헤아리기 어렵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바울의 말은 그러니 성경을 덮고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헤아릴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나온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이 모든 소식은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난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알미로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고난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발발을 포함하여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상을 하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현실을 가르치는 것, 가리키는 것. 내가 하려는 일은 존 레넌의 유명한 노랫말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오직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상은 어렵지 않으니까 시도해 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상상은 쉽다. 너무나도 쉽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상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받쳐주는 반석이시다. 따라서 나의 목적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상상이 아닌 실제 그대로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성을 활용해 날씨는 분간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피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내가 말한 것을 성경에 비춰보고 요한일서 4장 1절 선한 것을 취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바란다. 따라가야 할 여섯 가지 길. 나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섯 가지 대답을 제시할 생각이다. 이 대답들 각각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다. 나는 단지 이 책을 덮고 나서 여러분이 추구했으면 하는 성경적 진리의 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6장.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 대답 1.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모든 물리적인 불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세상의 황폐함과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했다.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아름다운 모든 것에 악과 재난과 질병과 실패가 뒤섞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역사는 그 모든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가 되었다. 황폐함은 심판이다. 성경은 이런 황폐함을 자연적인 결과가 아닌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한다. 바울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 21절. 허무함, 썩어짐의 종노릇, 탄식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발생한 세상의 황폐함과 불행을 묘사한다. 바울은 이런 황폐함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 것은 사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6절에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심판 아래 있다. 확실히 위의 구절에는 소망이 넘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로마서 8장 21절 라는 표현에 그 소망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그분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죽음과 재난과 불행에 굴복시키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에베소서 1장 5절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고 에베소서 1장 7절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된 에베소서 1장 18절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경험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그리스도인들도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테러 공격의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징벌이 아닌 정화.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그런 썩어짐의 경험이 징벌이 아니라는 차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우리도 모든 사람처럼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 사탄은 실제하지만 제약을 받는 존재이다. 이 세상의 불행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은 사탄이 세상의 불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등으로 일컫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한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피해의 정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핵심 질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를 밝혀줄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물리적인 심판을 통해 세상에 도덕적인 악을 징치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선호했으며 신뢰가 아닌 독립을 선택했다. 그런 거역과 선호와 선택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악에 해당한다. 그것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상에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어 인간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반역 행위를 벌하셨다. 왜일까? 왜 물리적인 세상은 선한 상태로 그냥 놔둔 채 죄를 저지른 인간의 영혼만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질문에 대한 대답. 나의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 두신 이유는 질병과 재난 안에서 목격하는 물리적 끔찍함이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악은 하나님을 거스른 도덕적인 악을 가리키는 푯말이자 비유이자 드라마다. 이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죄로 눈멀은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를 보거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써 날마다 그분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근심하느라 밤낮을 설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은 즉각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매우 붕괴할 수도 있다.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해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다.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이다. 육체의 질병과 장애는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질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육체의 질병과 기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불행과 재난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장차 심판을 통해 수천 배나 더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죄의 영적 추악함과 도덕적인 끔찍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바라건대 머리 모양에 기울이는 관심보다 훨씬 덜한 관심을 창조주께 기울여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욕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불경스럽고 무례하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모두가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의 도덕적인 추악성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물리적인 불행을 통해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도 지금 우리를 향해 깨어라. 나를 거스른 죄가 이렇게 무섭고 흉측하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라고 외치고 계시다. 7장.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림. 대답 2.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다. 모든 불행은 타락의 결과, 곧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겪는 고난이 모두 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욥의 고난은 그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 라는 욥기서의 첫 문장이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으로 인한 물리적인 결과를 많이 경험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심판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모든 고난이 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 때문인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리신다.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의 사례들.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이 주어진 사례를 두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일컫자 교만하게도 그것을 흡족하게 여겼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3절은 말씀대로 그는 심판을 받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탓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 사실 헤롯 외에도 많은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한 탓에 죽어 엎드러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진정 큰 자비가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2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란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리킨다. 상당한 보응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한다. 이처럼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러하다.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을 살피자.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실하고 단순한 징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가장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징벌의 목적을 지닌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의 고난은 파멸이 아닌 징계의 목적을 지닌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기는 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8장.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대답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종말을 그릇 예고한 사례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날이 덫에 걸린 것처럼 느닷없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1절. 산고.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 등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7절. 그분은 이런 징조들을 산고로 일컬으셨다. 세상은 산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세상의 탄생을 위한 고통을 겪는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현세의 모든 탄식, 곧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과 재난과 불행의 고통을 산고로 간주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곧 그분이 죽은 자들을 살려 영광스러운 새 육체를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며 탄식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1절 23절.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행태의 상고를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여 자신의 재림에 대비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재림의 날짜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메시지는 분명하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연 세계의 상고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하라는 자비로운 기상신호다.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말한 빛의 아들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지 자는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0절. 9장.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대답.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회개를 촉구하는 유일한 신호인 것은 아니다. 홍수, 기근, 메뚜기 떼, 쓰나미, 질병 등 모든 자연재해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누가복음 13장 5절까지 재난에 관해 가르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을 죽였고, 실로암 망대는 무너져 18명이 죽었다. 전자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재난이었고, 후자는 사고로 발생한 재난이었다. 재앙의 의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인가요? 라는 궁금증을 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다. 그분은 그런 재난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미를 끌어내셨다. 그분은 그렇지 않다. 빌라도에게 살해된 사람들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너희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닌 희생자들에 대한 재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다. 그분은 그런 재난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셨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다. 예수님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두 차례나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르시는 자비로운 부르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 그분은 놀란 사람들의 관심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 사람들은 재난을 놀라워하며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지만 그런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무의미하게 사고로 죽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놀라워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재난을 통해 자비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우리는 모두 멸망할 운명에 처한 죄인들이고, 재난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서 산 자들에게로 초점을 옮겨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 대해 말해보자. 이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너희에 관한 일이다.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닌 너희 자신의 죄다.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에 전하시려는 메시지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회개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을 꾸민다는 의미로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피상적인 견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원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깨닫고 깊이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그런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7절. 다시 말해 회개가 요구하는 마음과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자신의 보화로 여기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보화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열등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우리는 예수님을 재물이나 오락이나 친구나 가족보다 더 못하게 취급한다. 우리가 멸망해야 마땅한 이유는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갖는 무한한 가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죽이는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라. 회개는 금보다 영철을, 견고한 반석보다 모래를, 해변에서의 휴거보다 시궁창에서의 노래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우매함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심에 사로잡혀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의 휴가가 제공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에서 기쁨을 느낀다. 루이스가 말한 무한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맛보고 나누는 경험을 가리킨다.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다. 그런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가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온 세상에 만연한 이 질병은 이동과 사업활동, 사회적 관계의 자유를 빼앗아갔다. 이 질병은 우리의 안전과 위로를 빼앗아갔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손실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재난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 통해 우리의 최고의 만족 되시는 그분의 위대함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이다. 절망의 선물. 하나님이 바울을 절망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를 잠시 생각해보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바울은 그런 절망의 경험을 사탄의 역사나 우연한 사고로 간주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의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다. 우리는 죽음을 멈추게 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이자 본보기이자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의존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가시의 의미. 바울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숨어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큰 계시를 받은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은 교만의 위험을 보셨고 사탄은 진리와 기쁨의 위험을 보았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아시고 바울을 파멸시키려는 그의 의도가 오히려 바울의 겸손과 기쁨을 더욱 독려하게끔 만드셨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곧 사탄의 사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웠던 것은 분명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리스도께 세 차례 기도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고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는 말씀에 그 목적에 나타나 있다. 그분의 목적은 바울의 견고한 믿음과 기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건강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니시는 분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 목적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기뻐하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왜 육체의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분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그분이 건강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곧 바울의 기쁨이었다. 마사 스넬 니콜슨은 가시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그분은 가시를 핀처럼 사용하사 휘장을 제쳐 고정시켜 놓고 휘장 뒤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름으로써 얻는다. 바울이 육체적 손실을 달갑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름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것, 곧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장 3편 3절.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살았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즐거움 중에서 최상의 즐거움이셨고 죽었을 때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라고 말씀대로 그분이 기쁨이 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게는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크게는 생명을 잃는 일까지 온갖 손실이 발생한다. 바울이 기뻐한 비밀을 알면 이름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 10장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부르심. 대답.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고 가르치셨다. 특히 고난이 때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선을 행하면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 짠맛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 위기의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라.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라고 덧붙이셨다. 위험 속에서의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기독교의 맛과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복음 5장이 전제하는 위험은 질병이 아닌 박해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 질병이든 박해든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사랑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하나님께 대한 내세의 소망을 품고 살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위험 상황, 특히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했나?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보다 선행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는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선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난의 가능성이나 고난의 현실 때문에 선행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위험 속에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과 연관시켰다. 그는 말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죽이고 의에 헌신한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선을 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연관시켰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바울은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위험을 무릅쓴 친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초기 교회의 본보기.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기술한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 혁명적인 원리는 기독교적 사랑과 구제사역이 가족이나 신자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였다. 기원 후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다. 기독교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감당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념이 없었다. 또한 구제는 성격적 결함으로 연민은 병적 감정으로 간주되었다. 구제는 받는 측에 아무런 노력 없이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골 저택으로 몸을 피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으며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스타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그 해답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료적인 도움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시기에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나갈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자기 교회 신자들을 크게 치하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로마 황제들의 무지를 잠재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이교 신앙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 역병 발발로부터 두 세기가 지난 후에 고대 로마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어 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했고, 갈라디아의 로마 대사제에게 편지를 보내 실망감을 토로했다. 무신론, 기독교 신앙을 지칭함. 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간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로 인한 고난을 경감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다. 그분은 멸망의 심판을 허락한 장본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추구하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오셨다. 로마서 5장 9절.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행에는 병자들의 치유를 빌면서 하나님, 이제 손을 멈추시고 이 팬데믹을 거두시며 치유책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기도하며 그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에브런 링컨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 그는 남북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지만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이 엄청난 전쟁의 재앙이 신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바란다. 그러나 노예들이 250년 동안 정당한 대가 없이 노역을 감당한 결과로 축적된 부가 모두 소진되고 채찍에마다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칼로 흘린 피로 모두 충족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0년 전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이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비밀에 쌓여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자신의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11장 선교의 진전을 가져온 대답 6.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교와 연계시키는 것은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여행과 이동과 선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교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끔 만드셨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섭리를 베푸실 것이 분명하다. 선교 전략으로서의 박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곧 온 세상에 두루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이 지나가도록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교회를 움직여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의 박해가 필요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사도행전 7장 60절 즉시 박해가 일어났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움직이신 방법은 순교와 박해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그러나 그분의 선교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파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전략적인 전진을 위한 후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선교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후퇴를 통해 큰 전진을 이루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신다. 1985년 1월 9일 불가리아의 한 회중교회를 이끄는 허리스토 쿨리체프 목수는 당국에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의 제목은 교회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가 목회자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에서 설교를 전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재판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었다. 그는 8개월의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는 추록한 뒤에 죄수들과 간수들이 내게 많은 질문을 물어왔다. 교회에서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로울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종종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은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 상황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헛되이 흘리지 않으셨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심지어 세계적인 전염병과 지상 명령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